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됐다고 터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이날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섯 번째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개시에 앞선 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정당한 우려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중한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가장 진실된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안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휴전 중재에 착수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노력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고 전쟁 종료를 위한 진지한 정치 협상의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며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이 이미 일부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일과 24일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우크라이나 내 적대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금은 유엔이 중재 역할에 나설 때라며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는 국가 존립 위협 상황에서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작전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핵 사용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립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한 안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도살자로 비난하며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개인적인 모욕이라면서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개국 G7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어제 화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의 천연가스와 연계한 기존 계약들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대금 결제 수단은 유로 또는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하백 독일 에너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G7 장관들은 러시아의 방침이 일방적이며 가정 난방과 전력 창출,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관한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영향을 받을 회사들에게 푸틴의 요구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G7의 루블화 대금 결제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천연가스를 공짜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기밀로 분류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요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다영역 위협과 러시아의 극심한 위협에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국방부는 요약문에서 최우선 목표는 본토 방위임을 명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최고의 추격하는 도전이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또 다른 최우선 목표로 전략적 공격의 억제와 도발을 억제하면서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 합동군의 재생성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조직을 각각 2, 3순위 위협으로 분류한 것처럼 국방부는 이들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유행병 등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각군과 영역 통합에 초점을 맞춰 사상 처음으로 핵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를 동시에 조율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주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코뿔소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열종 위기에 처한 코뿔소 개체수를 늘리는 노력을 돕기 위해서 발행한 세계 최초의 야생동물 보호 목적의 채권인데요. 코뿔소 개체수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이 정해지는 5년 만기 채권입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증권과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답니다. 세계은행의 코뿔소 채권이 특정하는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도 코끼리 국립공원과 그레이트 피시 리버 자연보호 구역입니다. 앞으로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수의 코뿔소가 늘어나는가에 따라서 적게는 3.5%, 많게는 9.2% 사이의 수익이 나고요. 변화가 없으면 이자를 받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에 따르면 아프리카 검은 코뿔소의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6만 5천 마리 정도였던 검은 코뿔소가 1990년대는 2,500마리 정도로 크게 줄었는데요. 이 코뿔소의 코가 약효가 있다고 믿는 일부 나라의 수요 때문에 무분별하게 포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0년 넘게 꾸준한 보호 노력이 진행됐고요. 지금은 5,000마리에서 5,500마리 정도로 회복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계은행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와 민간 투자를 활용한 획기적인 방법의 멸종위기 동물 보호 프로젝트, 그 성과와 수익이 어떻게 이어질지 코뿔소 채권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요. 오전까지는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 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비나 눈 내리고 오후에는 한북 일부, 평북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적으로 비 눈 내리겠습니다. 비는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좀 집중되겠습니다. 31일까지 비눈이 계속되는데요. 강원도 지역은 20mm까지 비가 내리고 눈은 10cm 정도까지 쌓일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1도, 나머지 지역은 영상입니다. 중강이 1도, 청진 4도, 신의주가 5도, 함흥, 평양, 원산, 장전이 6도고요. 개성이 2도입니다. 삼전의 낮 최고 기온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은 7도, 중강 9도, 청진 7도, 신의주와 평양이 낮 최고 10도입니다. 함흥이 9도, 원산 11도, 장전 12도, 개성이 13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고요. 서해도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쪽이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5차 평화 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 4개국 외무장관이 이란의 위협에 맞서서 영내 평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VOA, BBC 등 몇몇 외신의 방송을 금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평화협상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9시 40분경에 회담 장소인 이스탄불 돌마 바흐체 궁전에 도착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네, 자, 양국 협상단이 마주 앉은 게 거의 3주 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 시작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에 벨라루스에서 첫 대면 협상을 했고요. 이달 3일과 7일 역시 벨라루스에서 2차와 3차 대면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 협상은 화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회담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양측의 대표들은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서로 악수도 나누지 않는 냉랭하고 경직된 초반의 분위기였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약 4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회담을 종료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에 가입하거나 외국군의 주둔지가 되지 않는 이른바 중립국화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신에 나토와 비슷한 형태로 제3국이 보장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는데요. 이 3국에는 이스라엘, 캐나다, 폴란드, 터키 등이 거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반응 보죠.
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협상단 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이 제안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협상 종료 후에 러시아군은 회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크리우, 체르노히우 등 인근에서 전투 행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 앞서서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북서부 대규모 연료 기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과 관계없이 군사작전은 계속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을 중재한 나라가 터키죠?
네, 맞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서 협상단에게 환영 연설을 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휴전과 평화를 달성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고 이 비극을 없애는 건 협상단에게 달려있다면서 협상단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줄곧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뚜렷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회담 후에 이제 양국 정상들의 회담을 기대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대표단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양측은 휴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당초 이번 5차 협상에서도 즉각적인 타개책이 마련될 거로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터키 현지에서 우리는 사람, 영토, 주권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난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남부의 그 마리우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개전 초반부터 러시아군이 포위해온 남부 마리우폴은 거의 함락 직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리우폴 시당국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어린이 210명을 포함해서 약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크리미아인군 이르핀을 탈환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러시아도 러시아의 계획대로는 전황이 풀리지 않는 모양새죠.
네, 러시아는 당초 3, 4일이면 이 수도 크리미아를 함락시킬 수 있을 걸로 판단했다는 게 서방 군사 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한 달 넘게 전쟁이 계속되면서 무기와 보급품 조달부터 군인들의 사기 저하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28일 러시아 민간 용병 조직인 와그너 그룹 소속의 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배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 폴란드 방문 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권좌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이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풀이되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가진 미국 정부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도덕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푸틴의 퇴진을 의미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군요.
네,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 미국이 참여한 외무장관 회의가 27일과 28일 이틀 일정으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회담 장소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의 무덤 있는 네베브 사막 휴양지였습니다.
예, 자, 회의에 참석한 이 아랍 4개국은 어디입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체결 3개국과 이집트입니다. 이들 3개국은 지난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이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네, 이집트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국 아닌가요?
네, 이집트는 이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집트는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지난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요르단도 이 회담에 초대됐는데요. 하지만 요르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초대가 됐군요.
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역사적으로 오랜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중재에 나선 끝에 이 아브라함 협정을 도출해냈는데요. 회담을 주최한 이스라엘 초대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네,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아랍 4개국 이스라엘 외무장관들은 에너지와 환경, 안보 등에 관한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이를 협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대테러, 식수와 식량 안보, 에너지, 교육, 관광, 공중보건 등에 관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 관리들은 28일의 본회담 분위기가 매우 건설적이고 협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동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란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겠죠?
네, 이스라엘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로코는 순위파 정부 국가들로 시아파인 이란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들 국가는 이란의 핵 위협, 또 영내 영향력 확장 경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을 억제하기 위한 단결과 힘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5년에 미국 주재로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특히 관계가 돈독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 협정에서 탈퇴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란 핵합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블링컨 장관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환영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이 지역과 그 너머의 변화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지만 이 평화협정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발전을 대신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모하마드 슈타이의 팔레스타인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국가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끝내지 못하는 아랍 정상회의는 모두가 신기루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무상 선물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압둘라 요르단 국왕은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해서 마무드 아빠스 수반을 만났습니다.
최고위급의 방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압둘라 요르단 국왕이 라말라를 방문한 건 거의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압둘라 국왕은 마무드 수반과의 대화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 없이는 중동지역이 안보와 안정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VOA와 또 BBC 등 몇몇 외신의 국내 방송을 금지했다고요?
네, 탈레반 정부가 자국 민영 방송사들이 VOA, 영국 BBC, 독일 도이치벨레,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인 CGTN 등이 제작한 방송물을 내보내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VOA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톨로 뉴스, 3사드 TV 등을 통해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간 파슈토어 그리고 다리어로 뉴스를 보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VOA에서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네, 요란드 로페스 VOA 국장 대행이 성명을 냈는데요. 달레반 정권이 이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조처를 제거할 걸 촉구한다면서 탈레반 정권이 시도하는 방송 내용의 제한은 아프간 국민이 응당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신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페스 VOA 국장 대행은 우리의 영내 TV 협력사에 취한 이 같은 조처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슈토어와 다리어로 제공하고 있는 VOA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아프간 주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BBC 쪽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BBC 월드 서비스의 타리크 카팔라 언어 담당 국장은 불확실성과 격변의 시기에 우려되는 사태라면서 공정한 저널리즘에 대한 아프간인들의 접근이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바꿔서 즉시 BBC 뉴스 프로그램의 방영을 허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BBC는 파슈토어로 매일 30분짜리 방송을 아프간 내 협력 방송사를 통해서 내보내왔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등장한 후에 언론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조사에 따르면요. 탈레반 재집권 후에 아프간 내 언론사 가운데서 적어도 40%가 사라진 걸로 집계가 됐고요. 여성 언론인 가운데서 80% 이상은 직장을 잃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탈레반 정부 아래서 이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맞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언론인들이 구금되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이 재집권한 지난해 8월 이후에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아프간을 떠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거기에 국경 없는 기자들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 6,400명 이상은 지난해 8월 이후에 직장을 잃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 연방법원이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일부 구금시설을 폐쇄하고 규모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일어났죠.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이메일 100여 개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시도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리게 됐는지 판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기초해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 합동회의를 부정하게 방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 계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판사는 또한 두 사람이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행동인 이 민주적 선거를 뒤집으려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그들의 운동은 법률적 이론을 찾기 위한 쿠데타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의회 조사특위의 이스트먼 변호사의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스트만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을 보기 원하는 하원 특위로서는 큰 법적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이 사안이 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이 하원 특위는 의사당 난임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이스트만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만 변호사는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존재하는 변호사와 고객 특권을 근거로 하원 특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스트만 변호사 측은 이메일 제출을 막아달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문서를 숨기거나 의회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는 소송 전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이 하원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범죄와 관련한 대화 공개는 허용하는 법적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트만 변호사가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법원은 하원 특위 쪽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임 사건 당시 범죄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서 의회 특위는 이스트만 전 고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이메일을 볼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하원 특위가 이렇게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만 누군가를 직접 고발할 권리는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하원 특위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방범죄와 연결시키라는 가장 공식적인 노력이었다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하원 특위는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 권한 없고요. 다만 법무부에 회부만 할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는 의사당 난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해오곤 있지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의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까요?
예,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의회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범죄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주 정보 관리들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해 잠재적으로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요. 특위 쪽에서는 베니 톰슨 위원장과 린첸 의원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법원의 결정은 법치의 승리이며 하원 특위가 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들 소환도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위는 28일 피터 나바로 전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과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두 사람이 의사당 난임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움직임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판단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뭐 수개월간 소환에 응하지 않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네. 자, 특위가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럼 다음 수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특위가 만장일치로 고발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제 하원 전체 표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회가 의회 모독죄를 법무부로 보내게 되면 이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유죄로 확정이 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회계 연도에 예산안을 공개했고요. 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의회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약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즉각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국방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맥코넬 의원의 반응을 좀더 자세하게 볼까요?
맥코넬 의원은 28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 요청은 바이든 행정부의 극좌적 가치가 미국 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됐다는 걸 분명하게 상기시켜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의 예산에서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2023 예산에서 국방비가 얼마나 책정됐었습니까?
예, 새 예산안에서 국방부 예산은 8,130억 달러로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국방부 예산도 전년보다 약 8.1% 증액됐고, 군인들의 4.6% 급여 인상과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비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맥코넬 의원은 이 국가안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지출 증가율은 인플레이션보다 1.5%가 높은데요. 하지만 앞서 맥코넬 의원은 인플레이션보다 5% 높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맥코넬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존 야머스 의원은 하원 예산위원장은 맥코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국방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맥코넬 의원이 국방 예산 말고 또 지적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예, 미 국세청 IRS와 환경보호청 EPA 예산이 늘어난 것도 진보적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수 역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예산안은 그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재정적인 책임과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 국방부 증액은 물론 각종 국내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퇴역 군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장하는 보훈부 예산도 역대 가장 많은 3천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고요. 국내 범죄 예방 예산에도 3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자,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이어받은 재정적인 혼란을 바로잡는 데 진전을 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최고 부자들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비롯한 이 새로운 세수 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 단속국이 구금시설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네 곳의 구금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운영 축소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폐쇄고요. 세 곳은 운영 축소입니다.
네. 자, 먼저 이민세관 단속국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국토안보부에는 이민 업무와 관련한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세관국경보호국 CBP, 그리고 이민구 USCIS인데요. 이중 이민세관단속국은 미국 내 이민법 집행, 물자와 사람의 불법 이동 수사, 그리고 테러 방지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법 집행인데요. 이는 미국 내 미국자나 불법 체류자 등을 색출해서 추방하고 이민자들의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입니다.
네. 그러면 이민세관 단속국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네, 2021년도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구금시설은 130여 개입니다. 이 3월 13일을 기준으로 구금시설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은 약 2만 150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이번에 폐쇄 결정이 난 곳이 어딘가요?
엘라베마주 에토와 카운티에 있는 구금시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성명에서 이 구금시설의 운영을 최대한 1인 시일 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속국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이 시설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고, 단속국의 임무 수행에서 이 시설이 갖는 중요도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운영이 제한되는 구금시설은요?
플로리다주의 글레이즈 카운티 구금시설은 운영이 축소됩니다. 그동안 이 시설은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이 시설에 대한 정치권에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연방 의원들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시설에서 흑인 수감자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 남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나머지 두 곳의 구금시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러멘스 카운티에 있는 구금시설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루이지애나주 윈 카운티의 구금시설입니다. 엘러멘스 구금시설은 수감자들의 야외 활동 제한 등 운영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 구금에서 72시간 이내 단기 구금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윈 구금시설은 근로자 인력 제한 등의 문제로 이 시설에서의 최소 수용 인원을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워런 하딩 대통령은 189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공직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03년에는 오하이오주 부지사가 됐고요. 1914년에는 오하이오 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워런 하딩 대통령은 Back to normalcy, 정상 상태로 복귀하자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있고 경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이런 국민 정서에 맞춰서 모든 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겠다며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큰 지지를 받으며 큰 표차를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외모가 특별히 잘생긴 대통령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외모에 비해 의지와 판단력, 정신력이 굳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주위의 영향을 쉽게 받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충고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딩 대통령 자신도 나는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양쪽 입장을 듣고 나면 양쪽 다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털어놨었는데요. 한쪽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쪽 말을 들으면 또 그 말도 똑같이 맞는 것 같다. 어딘가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존재하겠지만 나는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준수한 외모에 재임하는 동안 미국인의 큰 지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임명했던 행정부 인사들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할 때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찰스 에반스 휴스 국무장관과 앤드류 멜론 재무장관, 허버트 후버 상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찰스 도스 예산국장이나 헨리 윌러스 농무장관을 자리에 앉힌 것도 좋은 인사 정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하딩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장관 명단에는 정직하지 못한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대부분 훌륭한 인재들로 내각을 구성했지만 가까운 친구들을 너무 챙긴 나머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행정부 장관직에 앉혔습니다. 잘못된 인사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구인 엘버트 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 엘버트 폴 장관은 티포돔 사건에 책임이 있습니다. 티포돔은 연방정부 소유의 석유 비축지로 미 해군이 사용할 석유가 매장돼 있어요. 그런데 엘버트 폴 장관이 뇌물을 받고 민간 기업이 국유지인 티포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내무장관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과 소를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연방정부 땅에서 석유를 가져갈 권리를 제공하는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엘버트 폴 내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감옥에 가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티포돔에 매장된 석유는 생산이 금지된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티포돔 석유는 미 해군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둔 건데 민간 석유 회사들과 일부 정치인은 이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아껴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버트 폴 내무장관은 상원 의원 시절에도 티포돔 석유 생산 금지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엘버트 폴이 장관 자리에 오른 뒤 내무부는 티포돔 지하 석유 비축지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버트 폴 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일정 기간 국유지인 티포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엘버트 폴 장관과 결탁한 민간 기업들은 일정 기간 석유를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무부 장관이 미 해군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둔 석유를 민간 기업이 빼냈을 수 있게 허용했던 겁니다. 이 티퍼돔은 서부 와이오밍주 서부에 있고 이 지역 표면에 있는 암석 덩어리가 차 주전자 모양이어서 티퍼돔이라고 부르는데 상원에서 엘버트 폴 장관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 언론들은 재빨리 이 사건을 티포돔 스캔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920년대 초반 미국은 일부 행정부 관리들의 비리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 행정부 내에 부정이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상원 조사는 1920년대 내내 계속된 몇몇 법정 사건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엘버트 폴 내무장관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행정부 관리들의 비리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미칠 파급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딩 대통령은 행정부의 부정부패가 일반에 공개되는 걸 보지 못했고 친구인 엘버트 폴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행정부의 비리를 파헤치고 의회와 국민이 정부 관리들의 비리를 알게 되고 엘버트 폴 장관의 티보돔 사건이 끝나기 전에 하딩 대통령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3년 여름 워런 하딩 대통령은 아넬 플로렌스와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과 함께 알래스카와 서부로 정치연설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인 1923년 8월 2일 워런 하딩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표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think about it?
Yes, I thought about it.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do.
Did you think about it?
생각해 봤어요? Yes, I thought about it.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do.
네,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hink hard. You have to make a decision.
깊이 생각해요.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Think hard. 깊이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 뒤에 hard, 깊이라는 표현 붙였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thought long and hard.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chewed over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숙고했어요. Thought long and hard. Chew over. 모두 곰곰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밖에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라는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Let me see your new car. You bought a new car, right?
No, I need more time to mull it over.
That's good. Sleep on it.
Let me see your new car. You bought a new car, right?
당신의 새 차 좀 봅시다. 새 차 산 거 맞죠?
No, I need more time to mull it over.
아닙니다. 심사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That's good. Sleep on it.
잘 됐네요. 더 생각해 보세요.
Sleep on it. 어떤 것 위에서 잠을 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 보다 이런 말입니다. 심사숙고하다,
mull it over, sleep on it.
같은 표현입니다. 생각의 모자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의 모자라는 것은 없지만 심사숙고하라는 표현입니다.
Put on your thinking cap.
깊이 생각해 보세요. Put on your thinking cap. 이번에는 머리를 쥐어 짜보세요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e need to persuade David to postpone his retirement.
Do you think that's possible?
Rack your brain. We need him at least to the end of this year. We need to persuade David to postpone his retirement.
우리는 데이빗이 은퇴를 미루게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Do you think that's possible?
당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Rack your brain.
머리를 쥐어 짜보세요. Rack your brain. 여기서 rack, R-A-C-K, rack. 쥐어 짜다, 고문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Rack your brain. 머리를 고문하는 거니까 머리를 쥐어 짜보세요.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해보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Rack your brain. 이번에는 생각에 잠기다라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seem to be lost in deep thought.
Oh, I didn't see you coming in.
You seem to be lost in deep thought.
당신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네요. Lost in deep thought. 사색에 잠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Oh, I didn't see you coming in. 당신 오는 거 못 봤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깊이 생각하다, think hard, 사색에 잠기다, lost in thought, 머리를 쥐어짜내다, I wreck my brain,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